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사람이라도 이렇게 어제 본 사람처럼 우리가 반갑게 대하듯이 우리가 조만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조만간 만나 뵙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몇 구절들을 함께 보게 될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이제 11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61번째 시간으로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는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다소 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는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를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원래는 이제 네 사람을 다 하려다가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이제 한 사람으로 일단 다시 조정을 했는데,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와 관련해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래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이제 물론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사라도 같이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사라를 말씀할 때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라의 믿음의 그 핵심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중심으로 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사라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중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때에 우리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심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참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어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구절은 사실은 또 오히려 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신약에 와서 말씀할 때에 사라가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사라가 누굽니까? 사라는 우리 김태형 형제님의 딸인가요? 사라는 원래 그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똑같고 어머니만 다른 이복 누이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 사라의 아버지도 데라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근친 결혼이 드물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복 누이 사이라는 것은 창세기 20장 12절에 가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을 때에 사라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 자기 남편 그때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긴 나타나셨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에는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쯤에 와서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레는 무슨 뜻이고 사라는 무슨 뜻이냐? 사레,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My Princess, 나의 공주 또는 나의 귀부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귀부인,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라는 무슨 뜻이냐? 그냥 공주예요. 또는 귀부인. 그러니까 나애가 빠진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사라라고 할 때는 어떤 한 가정에 또는 한 개인에게 국한된 의미에서의 공주이며 귀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는 열국의 공주, 열국의 귀부인, 열국의 어미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존경받는 대상이 국소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그런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하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아브람은 뭐냐? 이거는 exalted father.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되면 뭐냐? 이거는 father of many nations.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단위, 국가 단위, 민족 단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라는 우리 형제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듯이 외모가 아주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그 이집트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또한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결혼한 상태였고 부부 상태였고 근데 그때부터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희의 자손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친 쪽은 사라였습니다. 사라 나이가 75세,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을 때, 10살 차이입니다. 그때에 이제 살아나이 75세가 이르렀을 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제 안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6장에 보시면 한번 여기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16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아브람, 사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자, 잘 보시면 주께서 나를 막으사. 그렇죠?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갈이 수태를 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우리 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라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결정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거기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될때 사라도 같이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하란에 중간 정착지인 하란에 거주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데라가. 그리고 나서 남편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경이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경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창세기 12장 4절 7절이었는데 잘 보시면 이말 가운데는 반드시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12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사라 얘기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관해서 언급하셨을 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분리된 직후였어요. 13장에 가보시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너 여기 한번 둘러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전부 줄 거야.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16절에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못 센다는 얘기죠. 여기 사라 얘기 있나요? 사라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관해서 언급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1절에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무엇을 제게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자식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뭐, 저에게 저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저의 가장 신실한 종인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겠네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수 있거든 세어보라. 아마 밤에 나타나신 거겠죠.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끝이에요. 사라 얘기 있나요? 여기도 사라 얘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실 때까지도 사라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6장에 와서 사라가 자포자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내 하녀에게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는 지금 75세예요. 이제 지금 75세입니다. 요때가 사라가 지금 하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여보낼 때 나이가 사라 75세, 아브라함 85세예요. 이때까지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불임이었고 지금까지 불임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의 태를 막으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아,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으로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까지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씨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남편이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사라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어쨌든 생각한 방법이 대안? 사라도 나오고 대안도 나오는 아니에요. 대안으로 생각한 방법이 제가 말이 자꾸 헛나오려고 그래요. 대안으로 생각한 방법이 자기 여정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불임이면 그러면은 이 자기에게 속한 어떤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줘서 그 자녀를 잇게 하는 그 방법이 고대 근동에서는 수메르, 바벨론 이런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이게 비난받을 일이거나 이제 뭐 비정상적인 일,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안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아이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거기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것도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중요한 얘기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으며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게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뒷말을 보시면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렇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여자 하갈로부터 태어난 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거고, 자유로운 여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나지 않고 사람이 임의로 계획해서 태어났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코 칭찬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라의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럼 나는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씨를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고, 용납될 수 있는 일이었고, 아브라함도 받아들인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이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 얘기해갖고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방황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그 이삭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아랍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 아랍권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사람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때는 이 이스마엘 사건이 있은 후에 13년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라 나이는 89세입니다. 내년이면 90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사라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자, 이 1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로 말하건대,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 사라는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름이 바뀝니다.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16절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면 al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로부터도 네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이게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민족들의 어머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사라에 대한 언급이 처음이에요. 자, 이때 이 말을 듣고 먼저 웃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이때 웃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차하크입니다. 요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차하크, 웃으며, 차하크, 히브리어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입이 만큼 나온 거죠.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자, 여기 하나님이 몇 세 때 나타나셨다 그랬죠? 1절에? 아니, 1절?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자, 아브라함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죠? 99세에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임신해서, 지금 오늘 당장 임신해서 아이 낳아도 내년이죠? 그러니까 100세예요. 100세인 사람에게, 자기가 내년이면 100살인데, 100세인 사람에게, 사라가 지금은, 지금 이 순간은 89세지만, 지금 임신해서 10달 만에 애 낳아도 내년이면은 90세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섣불리 이걸 뭐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을까요? 씁쓸했을까요? 쓴 웃음? 허탈해서일까요?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허탈해서? 아니면은 말만 들어도 좋아서? 뭐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어 단어에 이 사용된 단어는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웃은 사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냥 약속을 확인만 해 주십니다.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이삭이라 하라. 아직 아이는 안 낳았어요. 뭐 아이 생길 기미도 없어요. 근데 아이 낳을 거니까 이름을 이렇게 불러. 이름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근데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우리 그 아이작 뉴턴 아시잖아요. 아이작 뉴턴 할 때 그게 아이작이 그게 이삭이에요. 영어 발음으로 아이작이고 우리는 그냥 이삭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삭 뉴턴이에요. 이삭 뉴턴. 뭔가 조금 세련미가 떨어지나요? 예, 이삭 뉴턴 이래 버리니까. 예. 어쨌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 이삭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차크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차크.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 없으세요? 아까 예. 아브라함이 웃었다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자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은 이차크는 뭐냐? 이차크. 이차크는 뭐냐? 요거는 희가 붙은 거예요. 희. 그가 웃는다 또는 그가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가 웃겠다가 아니라 갸가 웃겄다 뭐 이런 거예요. 갸가 웃겄다. 자,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갸가 웃겄네. 이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있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 평야에 이렇게 이제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새 사람, 새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이것도 교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창세기 18장 1, 2절, 13절, 17절, 33절, 19장 1절 이런 데를 연결시켜 보면 이 천사,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천사가 얘기할 때에는 주가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사라가 사라로서는 아까 제가 그 저기 뭐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 언급하시는 게 그 이스마엘 사건으로부터 13년 후라 그랬잖아요. 그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라 자신이 그 얘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사라 자신이.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사라 언급하실 때도 사라가 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창세기 18장에 와서야 사라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 자기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언급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들은 거예요. 네,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섬에 시중 든 거죠.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네,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는 아까 우리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사라가 직접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걸 들은 건 이게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이제 폐경됐어요.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웃습니다. 소리내서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으며 자 이때 웃으면도 자크입니다. 히브리어 자크예요.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거늘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 더 이상 내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저런 말을 할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할 때는 소리 내서 중얼거렸는지 아니면 이 말도 속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3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자, 아까는 그 남자들이 찾아왔고, 어디서는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요때도 차악합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거 사라가 이제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차하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차하크했느니라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는 분명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옛말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작게 중얼거려서도 누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말을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이 천사가 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알려주셨겠죠. 여기 정황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때 웃음의 의미도 뭔지는 우리가 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게 씁쓸해서 그런 건지 어이없어서 그런 건지 허탈해서 그런 건지 말만 들어도 좋아서 그런 건지 그건 우리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웃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만 먼저 좀 더 볼 것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가보시면 드디어 정말로 이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약속대로. 정말로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일 때에 실제로 태어나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차악해요. 자, 그래서 이 차크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그 아니 차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옮길 때 레프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LAUGH 레프, 레핑, 레프, 레프로 옮겼는데 그런데 이 차크라는 이 단어에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웃다와 비웃다가 같이 들어있다 그래요. 웃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차하크를 쓸 수도 있고 비웃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로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 마크라는 단어, MOCK 마크라는 단어,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이 그냥 웃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레프라는 단어로 이걸 번역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냐면, 이제 그, 사라의 그, 이 웃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얘기할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사라가 이제 비웃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지만 웃다 비웃다를 다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성령님께서 킹제임스 역자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고정시키실 때는 그냥 웃다 비웃다의 의미가 아니라 웃다라는 단어로 고정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한 시점이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젠가예요. 갈대아 우루에 있었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루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사라는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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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너무 엄청난 일을 내가 경험해서 하면서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전에 들은 하나님은 뭐죠? 이건 카더라 신앙이에요. 카더라. 그렇다더라. 그렇죠? 그렇대.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하나님. 카더라 신앙이에요. 여기 이 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고 사라가 자기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자기 아버지 겸 시아버지가 되는 데라가 온 가족 데리고 그냥 떠나자 하니까, 그래 또 남편도 떠나는데 자기 혼자 거기 남겠어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결단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럼 사라가 이제 65세쯤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때에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65세쯤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75세쯤 됐고, 그럼 요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는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가나안에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을 겪었냐면 이 사라가 파라오의 애를 가질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러니까 파라오에게 그 사라를 이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한 거는, 야,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들이 죽이고 당신만 취해갈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오누이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우리 실제로 오누이잖아.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떤 위험이 있었던 거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파라오의 씨를 가질 뻔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셨죠. 근데 이 일이 한 번뿐이었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한번 반복되는데 그게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으로 인해서 또한번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아브람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통해서 번성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사라로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어떤 씨를 번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이 등떠미로서도 사라가 안 갔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확신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등떠미로도 야 그건 안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돼. 당신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씨가 나와야 돼. 이러면서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씨의 순수성이 파괴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7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라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정말 끝이야. 나는 가능성이 0%야.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그 시점에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는 그 믿음이 이때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때에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에는 뭐가 배어 있는 것 같으세요? 원망이 배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뉘앙스상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 그러니까 대놓고 원망은 못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은 것은 아닌 거죠, 느낌상.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자, 그럼 아니면 이제 89세가 됐습니다. 8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마므레 평야의 장막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 찾아오셨고 장막 뒤에서 그 천사들과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엿들었던 그때였을까요? 네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엿들었을 그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 보니까 그 엿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거늘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리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무슨 낙이 있겠냐? 무슨 애가 생길 무슨 낙이 있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사라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한 그 때는, 사라가 자기 장막 이문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속으로 웃었는데, 그리고 뭔가 살짝 얘기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순간 이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분명히, 아브라함과 저쪽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 장막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속으로 혼잣말을 하고 웃은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고 그 아신다는 사실을 지금 사람이 알게, 다른 사람도 알게 이걸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사라는 정말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라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정말 쇼크를 먹었는지 두려워서 그걸 부인,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충격과 유사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비견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실 때 여차여차해서 나다나엘 만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휴양회 때도 이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처음 보는 거예요. 초면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는 얘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이걸 깔보고 예수님을 하찮게 보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 날 언제 봤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를 아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무도 못 봤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내가 마주치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나다나엘이 경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일에 대해서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경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든 걸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라는 이 순간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옴니션트한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분은 옴니포텐트하기도 하시겠다, 전능하기도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덜컥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자, 나이가 지났을 때라 그랬어요. 요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앞에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나이가 지났을 때에 이제 믿음을 통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 상태로는 더 이상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구나. 정말로 못할 일이 없는 분이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씨를 수태하는 힘을 그녀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사라는 실제 이삭을 자기 품에 안고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라의 믿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했냐.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은 믿음에 관한 한 성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은 굉장히 성차별적인 책이다. 하나님은 성차별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믿음에 관한 한,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뭐 남자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게 맞지만 믿음에 관한 한 남자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믿음에 관한 한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라가 그러면은 인생의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뭘 계기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는가 할 때에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카더라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그냥 예수님이 뭐 이런 걸 했대, 저런 걸 했대, 야, 교회 다니니까 뭐 이게 좋대, 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전해 들은 얘기로 자기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집트 갔을 때, 그랄 갔을 때 이런 때에 엄청난 일을 겪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개입해서 막아주실 때에도 이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 여전히 카더라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뭐 하늘의 별 같은 자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잠자리에서 전해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비로소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사라 자신이 직접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부를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야, 이삭아, 이리 좀 와볼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무슨, 그,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갸가 웃을 껴. 야, 좀, 이리 좀 와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갸가 웃을 껴. He will laugh. 근데 그 갸가 누군가요? 그게 아브라함이기도 하면서 또 사라이기도 한 거예요.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말 듣고 웃었지. 근데 그 결과물이 너지. 이 생각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삭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쓰는 웃음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웃었던 웃음이, 이삭을 낳기 전에 웃었던 웃음이 쓰는 웃음이 있을 수도 있고 헛웃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실제로 함박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이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넘치시는 분 같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자손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뭐 잘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임마.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걔 이름을 그 갸가 웃을 겨로 줘. 이렇게 평생 너 저기 뭐야 오늘 사건 기억해.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어도 그게 내 것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에겐 정말 어떤 체험도 없는데 정말 그 이 전에 들은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에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가지고도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렇게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만나볼 때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엄청난 기적 체험하라는 얘기거나 아니면 뭐 방언 받으라는 얘기거나 입신해보라는 얘기거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는 이 하나님 만나기보다 마귀 만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자꾸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사라와 같은 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시도를 해야죠. 아니, 기도하면서 뭔가를 시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걸 체험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죠?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 기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할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성취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탄탄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 생활이 진행되고 있나요? 언젠가 우리 개별적인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사라가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과 별개로 정말 이런 하나님 나에게 직접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눈에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만나주시는,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별로 없었다 하시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걸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참 세세한 것까지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나는 내가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어떻게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죠.